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라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2장 그 16절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매기 목사님의 그 결혼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 이 매기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쭉 설명하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나누었고요. 또 하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이유는 뭔가? 머리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발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취한 그 이유는 뭔가? 그만큼 필요를 채우고 서로 사랑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16절에 대한 말씀들을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본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남녀가 공동이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은 이 여권 신장 운동이나 또는 그와 정반대인 여자의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높은 위치에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말라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에게는 그러한 꿈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편들에게 너희가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게 범죄하는 것이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지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하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혼 예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의 축복으로 마련하셨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는데요. 남자는 시브리어로 이 쉬, 그리고 여자는 이 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다른 한편 내지는 다른 절반에 해당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남자와 여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자의 다른 절반을 여자라 부르는 것은 그녀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결혼생활 이렇게 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시고 또 뭐 관리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 새로운 탄생에서 죄가 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를 정욕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가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상호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진정으로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창조로 세상에 남자가 탄생되면 하와의 창조로 세상에 여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로 인해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율법 시대에 이르러 이혼이 허용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실 때 이혼을 염두에 두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혼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신부에게 있어 수치되는 일, 이게 뭐겠어요? 남편이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이때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자신에 대해 남편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 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 이것은 신약시대까지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만큼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남편이 어떤 경우에나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랍비가 극히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쳤는데 그것은 분명히 모세율법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어디 찾아보시면 되냐면 신명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보내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정조관념이 없는 행위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결혼서약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사회적 문제는 오늘날의 현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관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저는 이혼이야말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문제에 관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 혼란이 심한 데다가 해석의 차이도 매우 크고 다양하다는 점이 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거기서 명확한 답을 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매기 목사님은 왜 이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말라키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매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한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매우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이혼 사유로 남녀 배우자 간의 간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장 3절 5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 마련하신 인류 역사의 초기인 창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중 이혼종수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의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혼이 허락되는 한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에 뒤이어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인데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쌈나이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좋쌈나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혼 조건이 정말 그렇게 엄격하고 한 가지 사유밖에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고자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일한 다니엘처럼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왕에게 더욱 유순하고 자기들의 학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한때는 독신으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음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데 그 중에는 결혼할 때에는 이방 종교 생활을 갖고 있었지만 후에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한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중 하나가 개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는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인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교도의 결혼 생활에서 이혼했다가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을지라도 개종하지 않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갈릴리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을 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또 의미있게 보셔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을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음이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부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던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배우자와 갈라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방인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으리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싫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자금은 결혼할 때와 지금은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 당신 곁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울은 믿는 배우자에게 떠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가 떠나서 재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남아있는 믿음의 배우자는 재혼 문제에 있어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을 받을 것이 없는이라고 말했을 때 구속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혼 서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바울의 말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 아무도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은 그런 어떤 싸움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은 철저하게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